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역사 속의 그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순서를 따라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셨고 왜 이렇게 하셔야 했는가라는 그 역사적인 그 이 현장 그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레위기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서론을 마쳤고요. 1장에서 10장까지 이 건강한 관계 세우기 이런 제목으로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출애굽에서 그 구원, 그 이후 이제 신의 산으로 와서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의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가라는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한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가 뭐냐, 나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가나안 땅처럼도 말고 이집트처럼도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백성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레위기, 그 레위기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창조로부터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쭉 살펴오면 지금 이 강단에서 나누는 이 말씀들의 의미,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으로 시작되는 이 율법이 주어지는 이런 목적들도 왜인지를 알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뭐 율법주의냐 아니냐 이런 거하고 논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백성답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레위기가 5경 이 다섯 권의 성경의 중심이 되고 또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책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성경을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으면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지금 오늘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분명한 법도와 규례,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기준이 된다는 그 말, 이 말도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래오셨던 대로 살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른 목적과 바른 의미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시작된 그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전개된 상황과 일의 자초지정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 문제가 어떤 문제고 어떻게 해결이 되고 무엇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 됐든 율법이 됐든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이야기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흐름을 따라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는 그 자초지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를 안 읽어봤다면, 창세기를 모른다면 구원의 필요성조차 모를 겁니다.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폈던 것처럼 출애굽기를 모르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백성의 개념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좀 자세히 살피면서 이래 이 자초지정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혹시 요즘에 이제 레위기, 율법 이런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렇게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고 들어왔던 것과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따라 우리가 이 4차 지금 연대기적 강좌를 시작을 해서 지금 44번째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성경들을 이 설교들을 여러분 쭉 역사를 따라 흘러보시면, 흘러서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다른 안목으로 성경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지난주 우리 레위기 서론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항상 말하지만 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의 이 전체적인 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레위기라는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적었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내용들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해석하고 좀 따분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중요성을 알고 삶으로 바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레위기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 것을 언약을 합니다. 이게 시기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그 큰 그림을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아주 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여정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는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 것을 언약한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성도의 권리도 있고 그 안에는 성도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성도의 주권을 알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책의 목적을 잊지 않고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살피다 보니까 이 레위기 전체 27장의 큰 어떤 구조를 저는 십계명의 구조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장에서 10장으로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인데,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으로 왜곡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1장에서 10장, 그러니까 10계명으로 말하면 마치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이 레위기도 1장에서 10장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11장에서 27장까지의 부분인데,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구체성, 축복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그 삶의 방법과 삶의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 이 레위기를 뭐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연대기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이 주는 이 골격을 근거로 이해를 하면 조금 뭐 우리가 이 다르게 설명하는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아,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더 여러분이 바르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으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어떤 설교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이제 10장부터 살펴보면 1장에서 7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8장에서 9장은 이 거룩한 그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거룩한 불에 대한 건데,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첫 예배에서 죽게 되는 불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이 삶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1장에서 우리 10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 1장에서 7장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제사에 관한 것인데, 이 제사가 상징하던 그 실상인 예수님이 이미 오신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가 행해지지는 않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제사가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주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온전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때 그 관계를 바르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십계명에서도 처음에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라고 한 것처럼 이 성도로서의 삶의 가장 첫 부분에서도 1장에서 5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뭐 제사법, 그러니까 무슨 흔히 우리나라 뭐 전통적으로 절기가 되면 뭐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다가 뭐 홍동백서 이래가지고 뭘 올려놓고 뭐 절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예배와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를 살필 때 이게 어떤 종교적 행위라고 보기 전에 먼저 이 다양한 제사를 하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또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구분되고 있지만 목적은 그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그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그리고 바벨탑 이후 사람들은 전부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른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시작할 때에 그 백성들이 혹시 그런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큰 목적을 여러분 상기하고 레위기의 제사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바른 이해가 될 겁니다. 설명을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를 읽다 보면 어떤 건 그 자체가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분명한 건 아, 이 말씀은 지금 뭘 말하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이상한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세우는 언약, 이 레위기의 가장 첫 부분에 여러 가지 이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 이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바른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왜곡되어 끊어진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에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언약으로 세웠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지금 이 제사 결국은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늘 악합니다. 그래서 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지금 애굽에서 그 죽을 뻔한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다 구해냈는데 이들이 광야에서가 됐든 아니면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됐든 만약에 거기서 또다시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기서 또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역사대로 본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죽음의 땅에서 건져 나와서 물에서 건져내서 사람을 살려놨는데 이번에 늪에 빠져 죽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의 함정에 빠질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바르게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 그럼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왜 꼭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분명히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 외에 아무것으로도 대체할 게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서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상태,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상태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 길만이 저 안전하게 계곡을 건널 수 있는 길인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의 끝은 계곡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길이든 간에. 지금 죄라는 게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죠. 원래 그 길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1도가 됐든 10도가 됐든 그거는 분명히 그 방향이 맞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늘의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뭐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장치를 하고 내리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뛰어내린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인생의 수명이 얼마가 될진 몰라요. 뭐 지금 태어난 아이가 뭐 더 많이 산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태어나면 분명히 수명이 다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흙과 먼지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한지에 따른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먼지로 지어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죽음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문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방향을 다시 정확히 맞추는 것이 속죄고 그리고 그 속죄, 방향을 맞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분의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게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지금 여기 소개하듯이 다섯 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 의미로 본다면 속죄를 위해 드리기 위한 그런 제사, 그러니까 속죄와 그 다음에 화목을 위한 제사, 화목을 위한 거, 방향을 맞추고 다시 약속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는 길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두 가지 핵심이 이 다섯 가지 제사 속에 있는 겁니다. 뭐 다섯 가지로 나눠지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결국은 속죄와 화목, 방향을 맞추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걷게 하는 그 이 뜻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므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동물의 피로는요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해야 그래도 다시 이 죄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돼서 살 수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 그래서 이 10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은 죽음의 길로도 갈 수 있구나. 홍해를 건너왔지만 또 다른 요단강에서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 이런 피로 우리가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지 그것이 온전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죄를 없애는 건 아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고 우리의 부족을 알게 하는 거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거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기억의 방법으로 동물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더라. 지금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것을 폐하셨다라는 것은 폐한의 의미가 아니라 완성의 의미. 두 번째 것이 오셔서 온전히 완성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로는 죄사함이 없음에도 그러면 이런 제사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떠나지 않고 혹시 방황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법대로 했다면 사람들은 그 누구도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이 마음 중심을 원하셔서 이 제사, 뭐 예배라는 이 용서와 회복의 길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짐승의 피, 하나님에서 흡혈기입니까? 피를 좋아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 제사, 피로 범벅이 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해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 죄를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레위기 안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당장 지옥을 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게 살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성경과는 반대로 사는데 더 잘 살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이 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당장 지옥을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진심으로부터 분명히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점차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어디라고요? 죽음이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해서 죄의 길에 빠질 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빨리 되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회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이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가장 첫 번째 1장부터 5장, 7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제물의 실상이셨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예배,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 모습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제사제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 나눔을 통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에서 드리는 종교 예식, 무슨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속죄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 앞에 나아가 그의 자녀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항상 듣고 있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이 정체성과 어떤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닌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물 된 자임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 참된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단지 예배당에 와서 어떤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게 예배고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도하는 삶의 구석구석의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고 참된 제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거를 로마서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 앞에 나를 복종해라, 그 말을 하는 거죠. 제물이 뭡니까? 목숨을 바쳐서 대신한다는 건데, 그것처럼 내 생각과 내 느낌, 이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던 나를 죽이고 그런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피조물 됐습니다. 나는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 쓰는 것이 바른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진정한 예배는 단지 그냥 이 주일에 예배당 건물에 와서 정기적으로 무슨 예배라는 어떤 제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속죄함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뭐라고요? 참된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됐다는 이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는 삶. 어떻게 분별합니까? 느낌으로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의 산 약속,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나를 지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현상을 분별하고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가장 첫 번째 모습으로 소개하는 이 다섯 가지 제사의 방법,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현대어 성경 같은 걸 이용해서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냥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복잡한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사의 방법은 이렇다라고 지금 다섯 가지 그 1장에서 5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섯 가지 제사의 좀 의미만 좀 잠깐씩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제. 이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 제물로는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또는 비둘기 이런 걸로 드릴 수 있으세요. 그 왜 이렇게 종류가 다양했냐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죠. 부자인 사람들은 소 한 마리를 갖다 바쳐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산 비둘기, 그러니까 야생에 돌아가는 비둘기까지라도 잡아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론 정해져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는 것에서 제약이 없이 어떤 우리가 못 하지 못할 것들을 막 이렇게 기준으로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이 제물을 조각내서 살덩어리, 뭐 머리, 기름덩어리, 내장, 다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분해시켜서 그래서 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데 구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지금 살 타는 냄새 뭐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셨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광가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무너진 관계가 다시 새롭게 하고자 원하는 이 백성들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좋은 향기처럼 받아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모든 행위는 지금 여기 보면 9장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목사님한테 주고 이걸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갖고 온 재물들을 여러분 스스로 이 그 재물 위에 내 스스로를 이입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죽을 때 피 나오는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죽인 걸 다 강내고 잘라내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한 건 내장 정강이를 다 씻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라는 것은 목사나 누구한테 기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고 더 적극적인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저 왔다가 교회 와서 제물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배의 진행자고 여러분이 그 예배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탄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의 의미로 본다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옳은 생각까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것들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것.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의 창조의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죽은 재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말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그런 순종하는 삶보다 왜 이렇게 변명과 핑계가 많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못 박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지금 몇십 년을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지고서 뭐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간사팔 거 다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건 전혀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거. 이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 또 그런 식으로 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이 제사에서 사용하는 제물이 동물과 같은 가축이 아니라 곡물입니다. 곡물. 그러니까 육류가 아닌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밀을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밀, 밀을 드리는데 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곱게 아주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서 함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습 이대로는 부딪히고 깎이고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많이 우리 성격 그대로 우리 성향 그대로 이 공동체에 살다 심지어 부부끼리도 서로가 깎이지 않고 있으면 고슴도치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고슴도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났더라도 이 가시들이 다 빠지고 나중에 살가살이 부딪힐 수 있는 변형된 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냥 가시 있는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만 있고 아픔만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의 의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어디를 가든 간에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아프게 한다. 나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가시가 많았던 사람이 가시가 다 뽑히고 부드러운 사람,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번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깎고 갈아내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한 부부가 살아갈 때 한 뭐 공동체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서로가 연기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떻습니까? 눈물 나게 합니다. 연기는 눈물을 빼요. 그러나 향기는 어떡합니까? 서로를 가까이 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깎이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기준이 돼야 우리는 서로에게 연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향기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모습 그대로 고집하는 알갱이 그대로 있어서 뭐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냥 뭐든지 다 가면은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푹 찌르고 저기 가서 푹 찌르고 그러지 오히려 더 이 화목과 하나됨을 깨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나 소제 비록 재물은 달라도 이게 완전히 태워지든가 또는 완전히 갈아져서 나의 욕심과 욕심이 없어져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고백이 소제, 번제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 화목제는 번제나 소제와 달리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 같은 경우는 재물을 싹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체로 기름 덩어리를 골라내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가족들이 함께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맛있는 걸 먹는다. 맛있는 고기는 다 갖고 와라. 이걸 태워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기름 덩어리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다 태워서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좋은 고기들은 어떤 거예요? 나눠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요. 신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가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예배, 이 제사는. 세상의 제사는 전부 신의 비위를 맞추는 거잖아요. 신을 노하지 않게 하고 신을 달래고 신을 얼러서 뭘 받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 이 제사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한 축복과 행복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만든 배려가 진정한 제사고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내가 잘못한 어떤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기꺼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잘못은 어떤 거예요?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못하게 한 죄에 대한 것만 그것만 해결을 하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 제도의 목적이 아까 뭐 말했죠? 속죄와 화목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냥 회복되고 하나님 쏘리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속죄의 제사와 반드시 이어져 나가는 제사가 뭡니까? 화목의 제사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딴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번제와 소제를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고집하던 것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조심히 배려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번제만이 아니라 화목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예를 들면 뭐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그럼 처음에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말이 안 들으면 다투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러면 이제 서로가 알겠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정도 갖고는 온전한 회복이 없어요. 미안해를 넘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치고 바꾸는 자리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바른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를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또다시 그 죄를 짓고 반복한다는 것은 그건 온전한 속죄가 아니고 화목도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속죄를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뀌어진 나, 하나님을 닮은 나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화목죄에 대한 오늘의 의미는 감사와 나눔,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변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쏘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 언약한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그게 뭡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우리 귀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삶 속에서 속죄를 넘어서 화목의 자리까지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범했던 것들 중에 고의가 아닌 무의식 중에 계명을 어겼을 경우 이제 죄사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령에 금지된 줄 모르고 무지해서 또는 실수로 범한 죄를 속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속죄제사라는 게 그럼 그런 걸 보면 어떤 거예요? 얼만큼 죄가 무서운가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고 독약을 음료수인 줄 알고 맛있게 먹었다면 안 죽습니까? 뭐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기분 좋게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실수로 먹어도 독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비록 무지해서 또 무의식 중에 또는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어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걸어갔지만 그 길이 죽음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죄의 문제에 우리가 무뎌지고 있는지 몰라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뭐 죽이고 뭐 빼앗고 복수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정도로 막 그런 것들만 우리는 쭉 보고 성경과는 지금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젖어들고 있는 겁니다. 성도이면서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부러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 그 문화를 보고 살아가고 그걸 듣고 살아가고 그것처럼 살아갔던 롯의 딸들처럼 그래서 롯의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술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먹고 아버지와 잠을 자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감염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을 자꾸 회피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자꾸 즐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문화에 그냥 자연스럽게 접속이 돼서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도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문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우리 이 저 청소년들 같은 경우 더더욱 문제가 뭡니까? 워낙 이 문화 속에 그 문화 속에 쉽게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국민학교 이 초학년 그러니까 초등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말씀 보자 뭐 기도하자 찬양하자 그러면 그걸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항상 모범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씩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만 가도 점점 싫어해요. 중학교쯤 되면 아주 싫어해요. 고등학교쯤 되면 그냥 보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하나님을 미워하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 세상 속에 이 문화가 그냥 젖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그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교육한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은 이미 좀 심하게 말하면 사탄과 비슷한 모습으로 다 변해져가 있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의미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까지 마치 그 욥기를 나중에 살피겠는데 욥기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들이 하루를 놀고 혹시 모르는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 욥기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욥기를 보면 알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테스트를 받는 경우가 있었죠. 또 어쨌든 욥이 부지 중에라도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잠을 잘 때까지 요즘엔 또 모바일 그 폰 문화가 자리 잡혀서 잘 때까지 끝까지 아무튼 그 문화를 끝까지 쳐다봅니다. 끝까지. 잠이 꼬락 잡아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세상의 문화를 보다가 지쳐 잠이 드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힘이 없다 이런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게 이상한 거죠.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주중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는 이미 알지도 못하고 저리 집어쳐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문화로 계속 나를 세뇌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한 번으로 그것도 입만으로 하나님과 모든 죄에 대한 그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밖에 나가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 여러분 잘 이 뜻하는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서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과 회개의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단지 뉘우치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마지막 속건제죠. 이거는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또 형제에게 손을 입혔을 때 반드시 변상해야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변상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본 물건, 내가 뭔가를 깼는데 그게 깨진 거에 20%를 더해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물론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 같이 뭐 고칠 수 있겠지만 어쩔 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본 물건을 변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20%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값없이 주는 용서도 지금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다 이런 걸로 듣다 보니까 공짜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뭘 대가를 주고 받은 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 레위기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기초 위에 항상 이 말씀이 기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 인생을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수입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는 기도만 하면 그냥 얻기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지근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저절로 하늘에서 필요한 것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지 그냥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라는 종교 행세에만 간절히 나온다고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오제사에 대한 이 경우도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셨고 건강한 정신을 주셨고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곳곳에서 꼬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주도해 살아가는 주도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의 오늘날의 의미는 성도들에게서 책임 있는 삶. 여러분이 속건제 의미만 바르게 알아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돕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다섯 가지 그 이 제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의미들을 살폈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가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다른 설교를 듣거나 함께 나누면서 충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계속해서 묵상의 삶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장 7장에는 또 다시 이제 다섯 가지 대제사에 대한 것이 반복이 되는데 1장에서 5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백성들의 관점이라면 6장에서 7장은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반복되어 적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방법이요. 화재, 불로 태운다. 요제, 뭐 흔들어서 드린다. 거제, 뭐 높이 든다. 뭐 전제, 재물 위에 뭘 붓는다. 그냥 어떤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장과 9장에는 그러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세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8장과 9장의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모세도 모세가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하고 모세가 전한 그 말씀대로 백성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백성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려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이곳에 옷이 없어서 그런 날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방법대로 사는 그런 존재를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열심,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분명히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통해, 보통 성경이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그러면 응답이 없을까요? 이사야서 59장이 말합니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는 걸 들었다라는 거죠. 열심도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못 듣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의 처음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의 처음도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면 나머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하는 교만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이다 말하는데 아닙니다. 난 저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 길은 잘못된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역사를 막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며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도 기도가 나와요. 순종의 삶을 사니까 또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 속에 순종을 위한 기도, 말씀대로 살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한 그 고백과 고민과 고통과 눈물과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무슨 귀신처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간절하게 하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거기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거죠. 또 이 8장 9장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지금 말한 그대로 아까 처음에 시작한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지금 또 여러분 리더로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목사, 성도들의 역할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교회에서 그 역할을 잊고 있는 거죠. 목사도 자신이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역할을 잊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참고서적이고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많은 자기의 지혜를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돼야죠. 가능하면 나의 지혜와 나의 깨달음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 진심만을 전하는 게 강단이고 그게 목사고 그게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도 교회라고 해도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을 자기 생각과 자기 편리대로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의 장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없이 싸우고 다투고 나누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 역할을 잃고 마음대로 행하게 될 때 결국 10장에 나타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10장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다가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 붙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오늘 이 묵상의 저 질문으로 던졌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술 문제였어요. 그럼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좀 깊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일은 뭐 다시 뭐 나타나거나 그러지진 않았습니다. 이 나다가 아비우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건 일벌백계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 매번 이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자신의 역할을 잊으면 재앙이 뒤따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무지해서 독약을 주스로 알고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 가정이 망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역할을 망각하는 순간 그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회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정치가들이 검찰과 경찰 공무원 교수 뭐 교회에서도 목사 뭐 각 직분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힘을 잃고 무너져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내 정체성도 모르고 각자 맡은 자신의 역할을 잊고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붙이려 한 불이 있었고 드리려 하는 예배의 재물이 있었고 그 방법이 있었는데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드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그 목적을 이뤄가는 방법에 따라 수많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과 이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지 못할 때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유익을 챙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깨어져 가는 거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레위기를 통해 시내산 언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 존재의 이유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하나님과의 동행길을 가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전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문란해집니다. 욕심스러워서 시기 질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10장을 통해 깨닫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꾸 다른 불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불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만 있어야지 하나님이신 존재의 이유만 있어야지 자꾸 다른 것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여기다 다 피워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프로그램을 자꾸 가져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강단을 빛내게 하고 우리끼리 좋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교회가 돼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런 뭐 재밌는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방법들이 또 뭔가 사람의 눈에 훅 끌려가지고 금세 뭐가 뭐 이렇게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요 본질적인 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처음에 뜨거워서 결혼하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 돌아와요.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극도로 흥분해서 오래 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항상 평범한 삶을 우리에게 기본 삶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뭔가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이게 조금 안 되니까 저것 취하고 이게 조금 안 되니까 저것 취하고 이렇게 해서는요. 여러분 그건 강단에서 목사가 그러면 성도들이 죽어나는 거고 또 거꾸로 성도들이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 교회 전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질의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이 이 하루라는 매번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반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다워지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본질적인 것만 해야지 자꾸 비본질적인 것, 교회 안에서도 약속이 아닌 다른 것, 약속대로 가다가도 어려우면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풀어가려고 해야지 이게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체를 부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히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사신 이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예배자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바르게 알고 안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교회의 구조여야 되고 그것이 셀이어야 되고 그것이 모든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자꾸 거짓된 것에 이렇게 속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또 계속 한 주, 두 주 더 살펴가겠지만 거기 보면 지금 이 문신 같은 것도 성경이 좀 하지 말도록 하는데 이제는 하나의 문화예요. 먹고 사는 거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왜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제대로 생각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언가, 하나님은 왜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런 길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첫 파트, 이제 1장에서 10장 이 부분들을 나눴는데 이 부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라고 그랬죠. 이 관계가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0장까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말씀하신 목적들을 이 한 주간 또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시면서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또 이렇게 거듭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